할렐루야. 우리 특송한 형제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축하하십니다. 가사가 참 좋죠? 여기 사연을 적었는데, 대만, 우리 이제 앞으로 갈 텐데, 그 팔복교의 진세길 대만 목사님께서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말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끼는 보물 같은 예수님, 주님의 사랑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나의 마음 당신께 끌립니다. 주를 사랑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경배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생 동안 헌신하며 일생 동안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다 좋지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문구가 네 글자로 된 일생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생 동안.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걷다 보면 고비길도 만나고 웅덩이도 만나지만 그래도 거리에 서 있는 우체통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도 담아서 묵묵히 그 자리에 우체통처럼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새벽기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보이다가 또 얼굴을 보이면 아 무슨 또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새벽기도 말고 항상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일상이 기적입니다.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우리 7월 첫 주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때 이 부분을 잠깐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무슨 절기를 지났죠? 유월절.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음식은 급히 먹으라. 이것은 유대 정통 식사법에는 정반대의 그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먹도록 주님이 제정을 하셨을까요? 이제 너희들은 어디를 향해서 막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은 절기로 시작을 해서 절기로 끝납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절기가 그해 시작이 된 달, 1월 14일, 유월절이죠. 원래는 그 달이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인데 그 달을 1월로 기원을 삼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을 기념하여 제정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절기입니다. 유월절. 유월절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절기는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 또는 7이 7번 겹친다 해서 플러스 1을 하면은 50일째.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또 있어요. 혹시 무슨 절기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 곡간에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7개의 절기가 있고 크게는 3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공통점도 있고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절기에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 거 아니? 네 힘써, 네가 수고한 대로, 네게 주신 복을 헤아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만 이런 표현이 1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절기일 것 같습니까? 예? 슈슈슈 그러지 마시고 큰 소리로. 어느 절기일 것 같아요? 유월절. 유월절은 1절 그런 요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은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얘기하자면 출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생은 어떤 겁니까? 아, 내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야지 해서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장동건이에요. 출생은 그런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거나 또는 내가 저기 시리아 난민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십 명이 뭐예요?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는 폭염에 쌓인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거나 또 조선시대에 태어났거나 그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은 철저히 타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맞죠? 구원이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유월절 제사 속에 철저히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유월절 절기만은 1절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이런 요구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사에는 절기에는 이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출생을 했으면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의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들 가운데 외소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 가슴앓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가슴앓이를 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옛날에 그 어느 분유회사 그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카피가 있었죠.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땡땡 분유.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엄마의 기쁨은 아가가 건강히 재구시를 하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서랍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전부 다 내다버려도 될 것을 한가득 중요하게 구석구석 감춰놔요. 딱지, 구슬, 뭐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거 한번 쓸어다가 내다버려 보세요. 이틀을 밥을 안 먹더라고, 이틀을. 그 돈도 안 되는 거. 아이들은 그거 중요하죠. 목숨을 걸죠. 딱지에, 구슬에. 요즘 뭐 게임기 이런 거죠. 근데 얘가 장가 가서도 딱지 갖고 놀고 구슬 치고 놀고 그러면 심각하죠. 걱정이 되죠, 부모가.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아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가 달라져요. 신앙이 아직 막 싹이 날 때는 기도가 참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수준을 다 받으신다는데 또 신기함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기도의 내용을 들이다 보면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나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쪽에만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성도는 자란 겁니까? 안 자란 겁니까? 안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났으면 다음 절기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해야 하다, 교육해야 하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왜 기억해야 하고 왜 교육해야 할까요? 이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수상절이 끝이 나는데 이 절기라는 개념 속에는 순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나요. 근데 이걸 매년 반복한다고요. 순례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뭡니까? 말 그대로 순례자예요. 순례자라는 것은 유월절의 출발을 통해서 수장절까지를 내다보는 걸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특성한 가사의 내용처럼 일생 동안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도성을 연습하는 공간이지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순간 그렇게 처지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사내 아이에게 엄마들이 이런 잔소리를 할 때가 있죠. 야, 좀 남자답게 굴어라. 그러면 그 말을 여자한테 할까요? 남자한테 할까요? 남자한테 하는 거죠. 근데 왜 남자한테 남자답게 굴라고 얘기를 할까요? 남잔데 사내답지 못하게 구니까 잔소리를 하면서 남자답게 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분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애는 남자예요. 근데 남자답질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를 남자답게 굴라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도 마찬가지죠. 좀 신자답게 굴어라. 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면 그 세월답게 신자가 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생을 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라야죠.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대 입학을 했으면 입학한 합격증 책받침처럼 코팅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 안 되죠. 들어가서 더 풍성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은 어떻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내 힘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자, 잠깐만 자, 앞을 보십시오. 내 힘을 다하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죠, 늘. 근데 그 은혜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제 워치만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그 책의 그 해악이 아주 큽니다. 이분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논조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성경 해석도 깊고 좋은 장점도 많은데 신앙의 칼라가 좀 그런 유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 100%, 인간 100% 플러스 100%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거기에는 필연적인 우리의 행위와 순종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목회자로서 갈등이 생길 때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차라리 성도들에게 많은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어느 성도가 더 훨씬 성장을 빨리 하냐 하면 많이 모르는 성도들이 성장을 빨리 해요. 왜 그런 아이러니가 생길까요?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헌금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그렇게 내요. 또 신앙생활이라는 이렇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봉사를 해요. 단순하죠. 근데 오히려 그 단순한 열심 있는 신앙이 확실한 눈금을 가지고 성장을 키울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알아놓으면 어떤 폐해가 있는 거 아니? 자기 틀이 생겨요. 이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뺀질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뺀질이들.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100%의 은혜 속에는 우리의 100%의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이후의 모든 절기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이 요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가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3.1교회 멤버십을 가진 성도라면 새벽 수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은 조금 F를 받아도 졸업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필수 과목은 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해야 돼요. 재수강해야 돼요. 학기마다 꼭 그런 진상들이 나오죠. 제때 안 해가지고 재수강 받고 교수 쫓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항상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유를 제기하지 말고 따르는 게 좋아요. 거기에 이면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절기를 누구랑 지키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1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종류의 인생이 갖는 공통점을 누누이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의 공통점은 뭐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부류의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자, 왜 이들과 함께 즐기도록 되어 있죠? 이들의 그림은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를 상기시키도록 이 종류의 인생과 이 절기를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린 양의 공로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제는 평생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제의 영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어떻게 은혜 쪽에 넘어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공로 없이는 우리도 과거에 이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여전히 던져져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 근거가 없고 또 생존이 어려웠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이 순례의 여정에 어느덧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풍성한 결실과 함께.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디에 지키도록 되어 있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 군데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좀 보십시다. 이제 막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약속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땅.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자, 이들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무슨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을 지켜요. 자,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곡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곡식은 어디 곡식입니까? 광야에서부터 준비한 곡식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의 곡식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막 들어왔어요. 이들이 농사한 겁니까? 아니죠. 가나안에 이미 있던 곡식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딴 곡식으로 지금 구원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구원은 내가 심고 거두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럼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절기를 같이 지킬 것이라는 암시가 되죠? 이제 맥주절, 수장절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12절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칩니까?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길 보세요. 만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외에는 6일 동안, 여섯 날째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 분량이 매일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그 만나가 유월절을 지내는 가나안 땅에서 딱 끝입니다. 기적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유월절 맥주절 지킬 때는 자기들이 심고 거둔 열매로 지켜야 돼요. 왜일까요?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은 끝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겸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게 그래서 그것을 먹고 누리는 게 복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직접 심고 거두어 그 열매를 먹는 게 복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머리로는 가나안 땅에 심고 거두는 그것이 복인데 가슴은 매일 아침마다 그냥 만나를 내렸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 기적이 생기는 겁니까? 기적이라는 건 말 자체가 비상한 방법이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 위기입니다. 항상 위기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비상한 방법을 쓰세요. 그러나 내가 심고 거둔다는 것은 그 바탕 자체가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맞죠? 어느 게 진짜 은혜고 기적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매일 심고 거둘 수 있는 게 진짜 기적이죠. 항상 난세의 영웅이 납니까? 평안할 때 영웅이 납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죠. 영웅이 나는 시대는 그렇게 썩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처칠 같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웅으로 역사 앞에 뜨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좀 미화가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시대가 영웅을 토해내는 거예요. 영웅이 나오는 시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구약식 신앙생활을 요구하죠.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상이 얼마나 은총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매일 해를 볼 수 있고 건강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항상 우체통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아멘. 그래서 일상이 가장 내 인생의 큰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어가고 만들어져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던 제목 붙들고 또 개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